월요일 새벽 말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편 44편 9절 아직 말씀이 안 되나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제가 주일 새벽에 요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분위기와 오늘 읽은 시편 44편 나머지 부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새벽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교까지 쭉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는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당황한 부분들 부모 세대에게 배웠던 하나님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 부모에게 묻고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에서 역사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과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시편은 정말 솔직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다듬지고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고백되었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꾸미거나 이런 게 없어요. 솔직하게 모든 자신들의 문제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했는데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욕을 당하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언약궤는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외 처소에 모셔놔야 되는 건데,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한 모습이 기억이 나실 건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는 같이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자,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 나아가다가 붙었더니 뒤로 막 물러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다.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고,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들을 판값으로 주의 백성을 팔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되게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입니다. 도발이란 말은 이제 백성이 왕을 향하여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항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묻어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품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말이죠. 주께서 파셨는데 남는 게 뭐가 있으시죠? 이런 말이죠. 감정이 묻어납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조소와 조롱, 14절의 이야기거리, 끝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신다. 자,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길 수가. 이왜 이래?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을,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고, 또 15절에 능욕이 나오고 수치가 나오고,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자기에게 복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를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요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 가면, 여러분 신명기 40, 아니, 34절, 34장, 28장에 가면요. 저주가 길게 나옵니다. 15절에서 69절까지 나와요. 물론 그 앞에는 복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복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28장 15절, 69절 한세 배는 길어요. 하는 말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면서 길게 이어지는데, 그 저주에 사용된 단어가 비슷하게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44편의 9절부터 16절을 딱 읽으면 후대 사람들도 신명기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이 심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신명기에 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저주를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17절에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말하느냐?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저주에 그걸 딱 떠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편 역사가 꽤 길잖아요. 꽤 길어서 그래서 진짜 이 시편 44편 9절부터 16절까지를 겪었던 그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후대가 계속 이 찬양을 예배에 부르고 부르고 불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의 중간에 가면요. 4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저주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일이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게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역사를 봐라.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자손들의 자손에게 저러면 안 되라는 훈계가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 훈계가 된 것인가라고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가 왜 그런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신명기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조상들과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물론 우리가 뭐 지금 이 시대는 뭐 120세까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세까지는 안 됐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장수는 엄청난 복인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환갑잔치 하는 거예요. 왜 환갑잔치를 합니까? 오래 못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 작은 삼촌이 소천하셔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에 잠시 다녀왔는데 가니까 어른들 저보고 그래요. 도우가 너도 이제 환갑이지. 이제 웃으면서 요즘은 어디 가서 환갑이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이 건강하니까. 시대가 달라요. 이게 30살로 잘라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30이든 120이든 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 시대가.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해도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교육 과정은 종이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교보제가 바뀌긴 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걸 배우거든요. 똑같은 걸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오면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우리가 60대에서 깨우치고 알게 되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한 살짜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같은 조상들이 겪었던 그 문제와 고통이 기록에 남아서 후손이 그걸 부르며 그들에게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표징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시편의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읽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며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17절 이제 말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고 또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않으셨나이까?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한마디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아까 말했던 주께서 그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판값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누구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신지 이해 못하겠다로 끝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22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지금 패배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주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죽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죽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물론 우리도 이런 상황에 겪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고, 자,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 깨소서, 일어나소서, 요 표현은 뭘 말하냐면요. 이게 이제, 사사기나 민수기 같은 데 읽어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1차, 2차, 3차, 또 뒤에 뭐 4차 침공도 있다고 보는데, 계속 침공을 해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포로로 잡혀가서, 다음에 또 있다가 또 말을 안 들어서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듣는 반에 또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을 안 하거든요. 한 번 졌다고 항복 비스무리하게 해놓고 또 이제 반역을 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와 예레미야, 특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항복하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항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벌로 받고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에스겔서를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분들은 요 상황이 그때 상황과 거의 똑같다는 걸 딱 느끼게 됩니다. 포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과 현실의 충돌,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원망.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도요, 자신들이 왜 망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했다니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모르죠? 선지자의 눈에 볼 때는, 아니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마당에서 엉뚱한 신의 신전을 갖다 놓고 거기서도 제단을 꾸렸어요. 그리고 성전 지성소 건물고 성소 건물 뒤쪽에다가 담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는 이상한 종교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자, 왜 그러냐? 아니 여기 지금 다른 신의 제단을 세워놨잖아. 근데 이래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나라와 이렇게 교류하기 위해서 얘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그 남유다의 지도층이 바벨론의 머리 모양을 따라서, 머리 스타일이 유행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옷을 무조건 장식하지 말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이 남유다에 퍼져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주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있지. 똑같은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그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얄팍하게 읽어가지고 쉽게 읽어서 아 맞아 나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어렵게 하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많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남유다는 요 시편 44편에 나오는 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왜 남유다는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나도 억울하다고 적용하면 안 되고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도 4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죠.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항상 깨우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 달라는 거, 아, 내가 틀릴 수 있고 주 앞에 서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아, 내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그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아주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완악해질 수 없습니다. 완악해진다는 그 말에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 단단해진다는 말입니다. 씨,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새벽에 말 너무 기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여, 교회 지도자와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를 깨우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평안과 그리고 교회 건축 진행되는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깨끗하게, 튼튼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장과 선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저도 어제 저녁에 오영정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장이 막혀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곡에 있는 경대병원으로 옮기셔서 이제 오늘 아침에 옮겨서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통화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위에서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어제도 선교지 또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지붕 관련돼서 또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께서 이제 주일 오후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붕 수리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겪었던 그 고통들과 나라가 망해가는 참큰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들의 고통을 저들이 헤아려 보며, 하지만 남유다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거울 삼아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우리를 주여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서 새로워지기를, 주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